저희가 5월 한 달간 역대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의 이 별명은 수면제입니다. 성경의 수면제. 역대상을 시작하고 나서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 주춤하실 때가 많습니다. 족보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대체 이 많은 이름들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지 읽다 보면 점점 그런 궁금증도 사라집니다. 그냥 열심히 읽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역대상의 1차 독자들, 역대상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이름들을 그저 무감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하나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감격했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역대상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새일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차 독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역대상을 읽기 위해서는 이 역사의 신발을 신고 그 당시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1차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책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는지를 이 그들의 신발을 신고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본문 전체를 다 꼼꼼하게 다루기보다는 커다란 이 서론적인 거시적 관점으로 역대상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간략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의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제가 이렇습니다. 디브레란 말은 말들, 사건들이란 뜻이고요, 하야밈은 야밈이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날을 뜻하는 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날들의 말들, 날들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날들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과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역사책인 겁니다. 역대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독자들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를 거쳐서 70년간의 유수를 거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풀려나오게 되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 패권을 가진 국가에 복속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마음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크지 않은 성전을 지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를 다시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이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국가가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국가로, 여전히 페르시아에 복속된 국가로 남아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겁니다. 성전을 다 재건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결국에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가? 그분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뭘 하고 계신 건가? 싶은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이 독자들과 같은 상황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체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분은 정말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이런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실 2차 독자죠, 저희는. 2차 독자들에게도 이 역대기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대답할까요?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와 같이 대답하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가 쓰여진 지 한 100년이 지났어야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열왕기의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한 50% 이상이 열왕기와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 속에서 역대기는 재탕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를 받아오기도 했던 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을 잘 읽어보면 말씀드렸듯이 관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대답하고자 하는 책이 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잠깐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를 하다 보면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그 범죄 있죠.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 밧세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더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열왕기는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과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 사실을 조금만 언급하고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두 책의 관점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그걸 쓰고 있고 하나는 그걸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책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쓰고 있는 방식이 다른 거죠. 먼저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까지를 다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언자적 관점이 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예언자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으면 칭찬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고 이건 잘했어,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더 나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판적인, 비평적인 회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첫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역대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으신가라고 고민하는 이 정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역대기는 아담이란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그 아담이 너희의 조상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 그리고 오늘 너희의 삶 또한 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확인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초라해진 그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조상들의 이름부터 열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담이란 이름은 창세기 이후에 역대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이후로 1장 1절을 지나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역대기 사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역사를 기록할 때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저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를 했다, 밥을 먹었다, 설교 원고를 다시 봤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빼고 그 여러 가지 선택된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를 선택할 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죠. 아수르 그 위에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내고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다고 평가를 받는 현군입니다. 열왕기서에서도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역대기에서도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헤립이 침공해 왔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해서 그것을 막아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위독해졌는데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바벨론이 사찰같이 와서 바벨론의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는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 걸쳐서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 성전을 정비하는 것,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야 산헤립이 침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장을 지나서 네 번째 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역대기의 사가는 32장, 역대하 32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대기의 사가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앞에 3장의 일들을 충성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하고 났으니 이 아수르하고의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역사가의 역대기 사가의 평가죠. 똑같이 팩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평가가 다른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사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대기와 다르게 아니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이야기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100년 전에 열왕기가 쓰여졌을 때 이미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포로로 잡힌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대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하려는 책입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 읽고 또 읽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책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잘했던 것을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잘했던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 가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무엇을 잘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잘했던 것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서 다시 그대로 행하여 보자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과 너무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방의 여인들이 들여왔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처럼 열왕기는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이르러서 그가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왕궁을 넘어 성전을 밖에 나가서 따로 신당을 지어줍니다. 그 애굽의 공주는 거기서 이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서는 이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 솔로몬은 거기 신당 지어준 것 자체가 같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그 밖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지어준 신당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의 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분리해서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밖에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줬던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똑같은 팩트인데 평가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을 들춰내서 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잘한 것을 본받아서 다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열왕기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것 열왕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제도 조사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친일도 조사해야 되고 적폐도 청산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던 것을 반추해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기억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역대기가 제시하고 있는 길은 뭘까요? 역대기의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기가 제시하는 길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틀을 놓고 사실 성전을 거의 다 건축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시켰던 사실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던 솔로몬도 중요합니다. 성전, 다윗, 솔로몬이 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4절을 보시면 노아, 셈, 함, 야벳 조상들이란 단어는 사실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이름만 13명을 언급하고 4절에서 끝납니다. 노아, 셈, 함, 야벳 이런 다음에 바로 5절에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순서가 이상합니다. 셈, 함, 야벳 해놓고 야벳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그 다음 함입니다. 야벳, 함, 쭉 내려와서 24절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이 쭉 나오다가 27절에 보시면 어떤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쭉 가다가 2장 넘어가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일부러 순서를 바꾼 겁니다. 셈, 함, 야벳 해놓고 기록할 때는 야벳, 함 한 다음에 다윗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셈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연결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만큼 다윗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 지점을 지금 찾아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지만 그 도달한 나라들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성소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소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가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절한 패배 그리고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도저히 그들의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서 역대기를 읽었을 겁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답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나라의 번영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 국가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겠다. 아, 키는 뭐였냐면,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게끔 하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름만 열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열거되는데 이 이름마다 어떤 사연들이 얽혀져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조상과는 어떻게 사셨, 어떻게 이 조상에게 가서 개입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책임지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인애가 풍성한 분이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었지, 맞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셨지. 역사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가 몰려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격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1차 독자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느꼈을 만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내 손에 많은 것이 들려있을 때 사실 저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다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바로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내게 가장 필요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 읽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늘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구했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가장 필요했네요. 주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네요. 이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저희가 역대기의 독자들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지,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지, 나를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와서 열심히 하고 작정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모든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에 앞서서 역대기 같은 일을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적 관점이 아니라 역대기적 관점으로 되짚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책임져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셨고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성실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하나님, 단 하루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역사를 반추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아침에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